2026년 9월 2일 수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바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개인 마이너스 통장 빚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은행에서 내 신용등급은 오히려 올라간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그 821조 원 속에 바로 이런 마법 같은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12.8%나 늘어난 엄청난 규모의 슈퍼 예산인데요. 빚의 절대적인 규모는 커지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그 계산식의 핵심이 약간 분모 키우기에 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519.8조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06조 원이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106조 원이나요? 빚 총환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명백한 팩트네요.
맞습니다.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분명히 늘어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에 48.3%로 낮아진다고 전망을 했어요. 그게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빚을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누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분모가 GDP니까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제를 깔아둔 겁니다.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해서 세수가 늘고 재정 기반이 탄탄해진다면 최상위겠지만 이 장밋빛 전망 속에 또 다른 뇌관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16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 대응 기금 얘긴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죠.
100조 원이 넘는 비상금을 둔다는 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국가재정법상 기금이라는 건 특정 목적을 위해 융통성 있게 쓰라고 떼어두는 돈이거든요. 근데 목적이나 한도, 심지어 언제까지 유지한다는 일몰기간도 없이 막 100조 원 넘는 돈을 쌓아두게 되면 본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이를 두고 정부의 쌈짓돈이나 제2의 일반회계로 변질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규예산은 국회의 깐깐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기금으로 묶어두면 정부가 국회의 감시를 우회해서 약간 저수지에서 물 빼듯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허점이 생기거든요.
언론들 시각도 양극단으로 나뉘면서도 결국 하나의 우려로 모이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정부가 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보건복지 예산이 산업 예산보다 더 늘었다면서 정책 방향성을 지적했고요.
반면 한겨레는 정반대 시각이죠. 산업 예산 증가율이 29.7%에 달할 때 복지 지출은 9.3%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 속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입니다.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두 언론 모두 이 거대한 예산안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그 단 하나의 기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네요.
네, 실제로 정부의 모든 낙관론이 반도체 수출 잭팟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466.5억 달러가 반도체 한 곳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작년 대비 209%나 폭증한 수치니까 엄청난 호황이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할 글로벌 시장 밑바닥에서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금 막 두무루프, 즉 파멸의 고리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써가며 채권 공포에 빠져 있다던데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 시장은 왜 공포에 휩싸인 건가요?
그 공포의 방아쇠를 당긴 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케빈 워시 의장의 재정 우위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정부가 빚을 내서 예산을 펑펑 쓰려면 막대한 양의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팔아야 하잖아요.
국채 공급이 쏟아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치솟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시장 금리가 폭등하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방만한 빚잔치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재정 우위가 불러오는 둠 루프의 핵심입니다.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잃는 거군요. 어쩐지 S&P500이나 다우, 나스닥 같은 미국 3대 지수가 이 발언 직후에 일제히 하락한 것도 그 공포 때문이었네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글로벌 부채 상황을 비유한 대목이 아주 뼈아픕니다. 미국을 약간 파티의 재산을 탕진한 사업가로 묘사했거든요. 현금만 찍어내며 빚을 늘리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고려와 늪에 빠져서 돈을 회수할 동력을 잃은 늙고 병들었지만 성실한 사업가에 비유했죠. 유럽은 빚 많은 귀족이라고 했고요.
이 촌철살인의 비어들이 가리키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을 짓누르는 근본적인 불안감은 돈을 안 갚을 사람보다 구조적으로 못 갚을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유럽 다 빚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 없으니까요.
네.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자금 조달 비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결국 한국처럼 외부 자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 예산안이 깔고 있는 장밋빛 성장의 전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밖으로는 이런 그림자가 밀려오는데 안으로는 우리 삶과 직결된 굵직한 국내 정책들의 방향을 잃고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개혁안이죠.
당초 명분이 하우 상박, 그러니까 빈곤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소득합이 30%에게 월 38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원래 받던 금액에서 고작 3만 원을 더 얹어주는 선에서 개혁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요즘 물가에 3만 원 인상으로 하우상박 명분을 달기엔 너무 민망한 수준 아닌가요?
더 뼈아픈 문제는 그 3만 원조차도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 노인 100만 명에게는 기계적으로 증발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줬다 뺏는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복지 시스템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딱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아버리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3만 원 올리든 10만 원 올리든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단 1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윗돌도 안 빼고 아랫돌도 안 채운 미완의 개혁인 거죠.
조세정책 후퇴는 더 노골적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증세안이 불과 29일 만에 원안 유지로 뒤집혔거든요.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닙니다. 시장에 던진 잘못된 시그널이 핵심이죠. 김현동 교수의 일침이 정확한데 강하게 저항하면 정부 정책은 언제든 후퇴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공정 과세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논란이 있어도 돌파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설명도 없이 백기를 들어버렸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떤 세금 정책이 나와도 국민들은 따르기보다 일단 버티고 저항부터 하게 됩니다. 조세 시스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런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서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면적 이유로 삼아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책 실타래가 꼬이니 전국도 요동치는데 정치권은 지금 담론 주도권 주의계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여당이 새롭게 론칭한 자체 채널 여당 TV 첫 방송 풍경이 그 아이러니를 제대로 보여줬죠.
맞아요. 여당이 자체 방송을 야심차게 띄웠는데 정작 같은 시간대에 외부 유력 스피커가 진행하는 진영 내 다른 방송에 21만 명이 몰렸습니다. 평소 29배인 54,580만 원의 후원금까지 터졌고요. 진영 내부의 시청자 파이 싸움이 된 건가요?
언론들은 이걸 단순한 시청률 경쟁이 아니라 진영 내 담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분석합니다. 현대 정치에선 당 공식 기구보다 강력한 팬덤을 쥔 외부 스피커의 영향력이 훨씬 크니까요.
지지자들은 정제된 메시지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강렬한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 공식 채널을 키워보려는 내부 움직임도 있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도 이런 팬덤 정치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정치권 셈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뇌관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입니다. 비례대표가 입각할 때 사퇴하는 게 암묵적 룰이었는데 이걸 깨고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 이면에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건가요?
철저한 소속 정당의 실익 계산이죠.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그 정당은 유일한 의석을 잃게 되고 그건 연간 11억 원 규모의 정당 보조금이 끊긴다는 뜻이거든요.
당의 생존이 걸린 거군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객관적 데이터에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경우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평균 14.5건이나 감소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역할을 동시에 완벽히 수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주도권 다툼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슬로우니스 구독자 여러분은 우리 삶을 바꿀 정책 변화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흐름이 바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현실 사이의 충돌이거든요. 실업급여 개편안을 보면 토요일을 산정해서 제외하면서 하한액 176만 원, 상한액 181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대신 지급기간은 5.8개월로 늘렸죠. 혜택을 줄여서 구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노동계와 학계 반론은 뼈아픕니다.
저소득층에게 실업급여는 생명줄이니까요. 단순히 금액을 깎는다고 마법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취업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팍상행정과 차가운 현실의 괴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똑같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에 2030년까지 매년 7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잖아요.
대학 덩치를 키워 인재를 붙잡겠다는 건데 과연 돈만 붙는다고 지역에 남을까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본이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시장 흐름을 정책 기획만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를 봐도 우리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팔 홍수로 1,000명 넘게 사망했는데 네팔 외교부 장관이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못 박았죠.
기후위기는 선진국들이 탄소를 배출하며 성장한 대가인데 그 치명적 피해는 무관한 빈곤국이 목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모순을 찌른 겁니다. 기후위기 유발 국가들이 정당한 권리와 의무 이행 차원에서 배상을 하는 일침이죠.
자연을 통제하며 성장했다고 믿었지만 완전히 통제 범위를 상실했다는 방증이네요. 이런 와중에 미국 유해 발굴을 매개로 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을 개차설도 국정원 분석으로 나왔잖아요.
지정학적 갈등도 정치 논리로는 쉽게 안 풀린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참 기묘한 게 이렇게 세상의 통제 불능인데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통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행 중인 데이터 맥서 트렌드처럼요.
스마트워치로 수면주기 재고, 심지어 전신 MRI까지 찍어가며 데이터 한 건 두 건에 집착해서 신체를 기계처럼 최적화하려는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2시간 땀 흘리면서 내 몸만큼은 완벽히 통제하려 드는데 정작 우리의 내일을 결정짓는 국가 예산, 글로벌 채권, 기후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통제를 벗어나 아슬아슬하게 널뛰고 있다는 게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